제62편 초기 사람의 시조인종. 약 100만 년 전에 태반을 가진 여우 원숭이 유형의 초기 포유동물 혈통에서 유래된 인류 직계 조상이 세 차례의 연속적이고 갑작스런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초기 여우 원숭이들의 우세한 유전인자는 서부 계통 곧 후기 아메리카 계통에 진화하는 생명 원형질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직계 혈통이 형성되기 전에 이 종족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중부 생명체 이식이 기여함으로 보강됐다. 동부 생명체 집단은 인간 종족의 실제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1. 초기 여우 원숭이 유형. 인간 종족의 선조로 간주되는 초기 여우 원숭이는 그 당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에서 살던 이전에 존재하던 긴팔 원숭이 및 꼬리 없는 원숭이 부류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들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현대 유형의 여우 원숭이 후손과도 관계없으나 둘 다 공통적으로 같은 조상에서 발생됐고 오래전에 멸종됐다. 이런 초기 여우 원숭이가 서반구에서 진화된 반면 인류의 직계 포유류 조상은 남서부 아시아 구중부 생명체 이식의 원래 지역에서 그러나 동부 지역의 경계선에서 발생했다. 수백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유형의 여우 원숭이가 베링 반도를 지나서 서쪽으로 이주했고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남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이주하던 이 부류는 당시에 확장돼 있던 지중해와 인도 반도에 융기되는 산악지대 사이에 있는 궤적한 지역에 마침내 도착했다. 서부 인도의 육지에서 우호적인 다른 종족들과 결합했고 그리하여 인간 종족의 조상을 형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악지대 남서쪽의 인도 해안선이 점차 침수됐고 이 지역의 생명체는 철저히 고립됐다. 이 메소포타미아 반도 곧 페르시아 반도에는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고 빙하지대가 남쪽으로 확장됨으로써 반복해서 잘려나갔다. 당시에 거의 낙원 같은 쾌적한 지역에서 그리고 포유류인 이 여우 원숭이 유형의 우수한 후손들로부터 중대한 두 종족이 발생했는데 현대의 유인원류와 오늘날의 인간 종족이다. 2. 시조 포유동물. 100만 년보다 약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 포유동물, 즉 북아메리카 여우 원숭이 유형으로서 태반을 지닌 포유동물의 직계의 후손이 갑자기 나타났다. 활동적이고 크기가 3피트에 이르는 작은 피조물이었으며 습관적으로 뒷다리를 사용해서 걷지는 않았으나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다. 털이 많고 민첩했으며 원숭이처럼 소리를 냈지만 유인원류와는 달리 고기를 먹었다.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잡을 수 있는 원시 형태의 엄지손가락뿐 아니라 움켜쥘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긴 발가락을 지녔다. 이때부터 선행인류 종족들은 마주잡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진 상태로 연속적으로 발전된 반면 큰 발가락으로 붙잡는 능력은 점점 잃어버리게 됐다. 후대의 원숭이류는 붙잡을 수 있는 큰 발가락은 유지했지만 인간 유형의 엄지손가락으로는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3살 또는 4살이 됐을 때 충분히 성숙한 상태가 됐고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었다. 대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나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새로운 이 종족에 속하는 것들은 그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동물 중에서도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었다. 후대의 원시인의 특징에 해당하는 여러 감정을 느끼고 수많은 본능을 공통으로 지녔고 호기심이 많았고 어떤 주어진 일이든지 성공했다 싶을 때에는 상당히 의기양양해 보였다. 식욕과 성욕이 적당히 발전됐고 조잡한 형태로 구애하고 짝을 골라잡는 것을 통해서 성적 선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혈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격렬하게 싸우려 했고 가족끼리는 상당히 다정했고 수치심과 후회 감정에 가까운 자기 비하 감각을 소유했다. 그들은 무척 애정이 깊었고 배우자에게 감동적으로 충성스러웠지만 환경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에는 새로운 짝을 선택하곤 했다. 키가 작았고 숲 거주지의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날카로운 정신을 지니고 있어서 두려움이 비상하게 개발되고 지혜로운 예방 대책을 갖게 되어 살아남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는데 한 예로 높은 나무 꼭대기에 조잡한 집을 지음으로써 땅위 생활의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 인류의 두려워하는 성향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전에 나타났던 어떤 것들보다 부족 성향이 더 발달됐다. 군집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추구하던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받을 때에는 지나치게 호전적이었고 대단히 화났을 때에는 불같은 기질을 나타냈다. 아무튼 그것들의 호전적인 본성은 좋은 용도로 사용됐는데 우수한 무리들은 열등한 이웃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선택적으로 살아남음으로써 종족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이 지역에 있는 작은 피조 생명체를 오래지 않아서 지배하게 됐고 육식을 하지 않는 원숭이 모양의 오래된 부류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공격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 동물은 지중해 반도에서 1000년 이상 번식하여 퍼져 있었고 육체적 유형과 전반적 지능이 계속 발전됐다. 새로운 이 부족이 가장 높은 유형의 여우 원숭이 조상에서 기원된 이래 꼭 70세대가 지나자 획기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유라시아에서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 중에 필수적인 그 다음 단계의 조상이 갑자기 파생됐다. 3. 중간 보유동물. 시조 보유동물이 발전하던 초기에 나무 꼭대기에 사는 민첩한 이피조물 중에서 우세한 한 쌍으로부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다른 하나는 수컷이었다. 이들은 조상에 비해서 정말로 잘생긴 작은 피조물이었다. 몸에는 털이 거의 없었으나 온화하고 일정한 기후에서 사는 때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이 새끼들은 자라서 4피트 조금 넘는 키가 됐다. 모든 면에서 자기 부모보다 컸고 비교적 긴 다리와 짧은 발을 갖고 있었다. 거의 완전하게 마주잡을 수 있는 엄지를 가졌고 현재 인간의 엄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했다. 똑바로 서서 걸었고 거의 후대 인간 종족만큼 걷기에 편한 발을 가졌다. 그들의 뇌는 인간에 비해 열등하고 작았으나 조상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했고 훨씬 컸다. 그 쌍둥이는 일찍부터 우수한 지능을 나타냈고 곧 전체 시조 포유동물 부족의 우두머리가 됐으며 원시 형태의 사회 조직 그리고 미숙하지만 실용적인 노동 분화를 가르쳤다. 이 남매는 짝을 맺었고 곧 자신과 거의 비슷한 21명의 자식을 낳아 집단을 이뤘고 키는 모두 4피트를 넘었고 조상 종족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새로 나타난 이 무리가 중간 포유동물의 핵심을 형성했다. 새로 나타나고 뛰어난 이 무리의 숫자가 크게 불어났을 때 그야말로 냉혹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격렬한 투쟁이 끝났을 때에는 시조 포유동물 가운데 전에 있었던 조상 종족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수는 적지만 힘이 세고 영리한 파생된 이 종이 그들의 조상을 물리치고 살아남게 됐다. 그리고 이제 거의 1만 5천년 600세대 동안 이 피조물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됐다. 전에 있던 거대하고 광폭한 모든 동물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 지역에 사는 큰 짐승들은 육식동물이 아니었고 고양이과의 비교적 큰 종들, 즉 사자와 호랑이 종류는 지구 표면 중에서 특이하게 보호되고 구석진 이곳으로 아직 침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중간 포유동물은 더욱 용맹스럽게 됐고 창조물 중에서 그들과 비슷한 부류 전체를 정복했다. 선조 종들과 비교할 때 중간 포유동물은 모든 면에서 진보됐다. 잠재 수명도 비교적 길었는데 25년 정도였다. 새로운 이종들 가운데서 초보적인 몇몇 인간적 특징이 나타났다. 조상이 보여줬던 타고난 성향들 외 이중간 포유동물은 어떤 역겨운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었다. 더욱이 저장하는 본능을 뚜렷이 소유했으며 나중에 먹기 위하여 양식을 감출 수 있었고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기로서 특정한 유형의 둥근 돌이나 부드러운 둥근 자갈을 수집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이런 중간 포유동물은 처음으로 분명한 건축 성향을 나타냈는데 나무 꼭대기에 지은 그들의 집과 구멍이 많은 지하 대피소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잘 나타났으며 나무 위와 땅 밑에 동시에 집을 지음으로 안전을 도모했던 첫 포유동물 종에 해당됐다. 그들은 대개 나무 위를 거주지로 삼지 않았으며 낮에는 땅에 있었고 밤에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잤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수가 증가하여 결국에는 심각한 양식 경쟁과 성적 경쟁이 일어나게 됐으며 모든 것이 최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거의 모든 종이 멸절될 정도가 됐다. 이런 투쟁은 100마리도 안 되는 한 집단이 남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평화가 다시 이루어졌고 자기들만 살아남게 된 이 부족은 나무 위에 새 잠자리를 마련했고 정상적이고 다소 평화로운 삶을 재개했다. 너희의 선행 인류 조상이 무엇 때문에 때때로 단절 현상을 보이는지 너희는 거의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온 인류의 조상인 고대 개구리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인치 짧게 뛰었더라면 진화의 전 과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시조 포유동물 종 중에서 여우 원숭이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어미는 더 발전된 새 포유류 조상을 낳기 전에 다섯 차례 이상 아주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모면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영장류 쌍둥이를 낳게 될 어미가 자고 있던 나무의 벼락이 떨어졌을 때였다. 중간 포유동물인 이 동물상은 둘 다 깊은 충격을 받았고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일곱 마리 새끼 중에서 세 마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벼락으로 죽었다. 진화하던 이 동물은 미신에 사로잡힌 듯했다. 나무 꼭대기 집이 부서진 이 쌍은 중간 포유동물 종 중에서 더 많이 진보된 무리의 실질적 지도자였으며 더욱 영리한 무리들을 포함하여 반 이상의 부족이 그들을 본받아서 이 지역으로부터 2마일 가량 이동했고 새로운 나무 꼭대기의 거주지들과 땅 밑에 은신처 즉 갑작스런 위험에 대비한 임시 대피소를 짓기 시작했다. 수많은 투쟁을 통해 노련한 체험을 겪은 이 쌍은 집을 다 짓고 난 직후에 자랑스런 쌍둥이를 낳게 됐고 그것들은 그때까지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동물이었는데 선행인류 진화에서 그 다음 필수 단계를 제공하는 새로운 첫 영장류종이었기 때문이다. 이 영장류 쌍둥이의 탄생과 같은 시기에 다른 쌍곳 중간 포유동물 부족 중에서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컷과 암컷,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열등한 쌍 역시 쌍둥이를 낳았다. 암컷과 수컷의 쌍둥이는 정복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으며 먹이를 찾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으므로 짐승을 잡는 일에 곧 모든 흥미를 잃게 됐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 쌍둥이는 오늘날 유인원 족속의 근원이 됐다. 그 후손은 온화한 기후와 열대성 과일이 풍성한 따뜻한 남쪽 지역을 찾아 이동했고 거기서 그것들은 초기 유형의 긴 팔원숭이 및 꼬리 없는 원숭이와 섞인 것을 제외하고는 종족이 거의 그대로 보존됐고 결국 크게 열등한 상태가 됐다. 그리하여 사람과 원숭이는 중간 포유동물 곧 그 부족으로부터 동시에 태어났고 나중에 서로 분리된 두 쌍의 쌍둥이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 즉 열등한 쌍은 현대 유형의 원숭이와 개코 원숭이와 침팬지 및 고릴라로 변했고 우수한 쌍은 사람으로 진화한 상승계통으로 지속될 운명이었다는 점 외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의 사람과 유인원은 같은 유아종에서 유래됐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사람의 조상은 이중간 포유동물 부족 가운데 선택되어 남은 자의 우세한 종족으로부터 연유됐으며 반면에 선제하던 여우 원숭이, 긴 팔 원숭이, 꼬리 없는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다른 동물들의 특정한 유형들을 제외하고 현대 유인원은 중간 포유동물 무리 중에서 가장 열등한 한 쌍의 후손으로부터 연유됐는데 이 쌍은 그들 부족 간의 마지막 전투가 격렬하던 동안 2주 이상 지하 양식 보관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전쟁 상태가 모두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서 겨우 살아남았다. 4. 영장류. 암수 한 쌍의 우수한 쌍둥이, 즉 중간 포유동물 부족을 지도하던 두 동물이 태어나던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동물 새끼들은 특이한 종류에 속했는데 부모보다도 몸에 털이 적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서서 걷기를 고집했다. 이들의 조상은 뒷다리로 걷기 위하여 그때마다 배워야 했으나 이 영장류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섰다. 이들의 키는 5피트를 약간 넘었고 같은 부족의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머리가 더 크게 자랐다. 신호와 소리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지만 새로운 이 신호들을 그 동족에게는 결코 이해시킬 수 없었다. 약 14살이 됐을 때 이들은 그 부족으로부터 도망쳤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부족을 이뤘고 새 영장류 종을 확립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 동물을 영장류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당한 표현인데 이들은 인간 가족 자체가 태어나게 한 직계이면서 바로 연결된 동물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장류는 당시에 남쪽 바다로 뻗어나온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서해안에서 한 지역을 점유하게 됐고 반면에 영리하지 못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족들은 반도 끝부분과 동부 해안선 위쪽에서 살았다. 영장류는 그들의 조상인 중간 포유동물보다 더 인간에 가까웠고 동물과는 더 거리가 멀었다. 새로운 이종의 골격 구조는 원시 인간 종족의 것과 매우 흡사했다. 인간 유형의 손과 발이 다 발달된 상태였으며 이 피조물은 걸을 수 있었고 후대의 인간 후손과 마찬가지로 뛸 수도 있었다. 그들은 예전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공포심이 무척 심했으므로 밤이 되면 안전 대책으로 여전히 나무 꼭대기에서 잠을 잤지만 일반적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손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타고난 두뇌 능력이 많이 개발됐으나 진정한 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정신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감정적인 본성에서는 영장류가 조상들과 거의 다를 바 없었지만 그들의 모든 성향은 인간의 경향을 더 많이 나타냈다. 그들은 정말로 훌륭하고 우수한 동물이었으며 10살 정도가 되면 성숙한 상태가 됐고 평균 자연 수명은 40년 정도였다. 즉,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기간을 살 수도 있었으나 그런 원시 시대의 자연 수명을 다 사는 동물은 극히 드물었으며 전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너무 격렬했다. 그리고 이제 시조 포유동물이 기원된 후로 약 2만 1000년에 걸쳐서 거의 900세대에 이르는 발달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영장류로부터 두드러진 모습의 두 피조물이 갑자기 태어났고 진짜 첫 인간이 됐다. 그리하여 북아메리카 여우 원숭이 유형으로부터 발생된 시조 포유동물에서 중간 포유동물이 기원됐고 이 중간 포유동물은 다시 우수한 영장류를 발생시켰고 영장류는 원시 인간 종족의 직계 조상이 됐다. 영장류 부족들은 사람의 진화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결고리였지만 비범한 이 부족들은 500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멸종됐다. 5. 최초인간. 서기 1934년을 기점으로 꼭 993,419년 전에 두 명의 첫 인간이 태어났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이두 피조물은 진짜 인간이었다. 이들은 여러 조상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 엄지손가락을 지녔고 다리는 오늘날의 인간 종족과 똑같이 완전했다. 기어 다니지 않고 걷거나 뛰어다녔으며 긴 발가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능은 철저히 잃어버렸다. 위험이 닥쳐서 나무 꼭대기로 피할 때에는 오늘날 인간이 기어오르는 것과 똑같았다. 이들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올라가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하지 않고 곰처럼 나무 둥치를 잡고 올라갔다. 이 첫 인간들은 그리고 이들의 후손은 12살이 됐을 때 충분히 성숙한 상태가 됐고 잠재 수명은 약 75년이었다. 이 인간 쌍둥이에게는 일찍부터 새로운 감정이 많이 나타났다. 사물이나 다른 존재들에 대해 감탄하는 감정을 체험했고 상당한 허영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감정 발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은 정말로 인간과 똑같은 일련의 새로운 느낌, 즉 경외심, 존경심, 겸손함, 그리고 원시 형태의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일련의 경이로운 느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두려움은 자연현상에 대한 무지와 결합하여 곧 원시 종교를 발생시키게 됐다. 이 원시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인간적 느낌뿐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진화된 더 많은 감상도 초보 형태로 출현했다. 동정심과 부끄러움과 지옥감을 약간 인지할 수 있었고 사랑과 미움과 원한을 정확하게 의식했고 뚜렷이 질투하는 느낌에 쉽게 빠지기도 했다. 이두 최초 인간은 곧 쌍둥이는 영장녀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너무 강했으므로 이들은 8살도 되기 전에 여러 차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사실 그대로 이들이 12살 됐을 때에는 아주 상처투성이었다. 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말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10살이 되자 개량된 신호와 50여 가지 관념을 표현하는 단어를 고안해냈고 선조들의 미숙한 의사소통 기법을 크게 개선하고 확장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이들은 부모에게 새로운 신호와 기호들 가운데 겨우 몇 개만 가르칠 수 있었다. 9살 정도 됐을 때 어느 청명한 날 이들은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여행했고 중대한 논의를 했다. 나 자신도 포함해서 유란시아에 배치된 전상의 모든 지성체는 한낮에 이 미래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봤다. 중대한 이날에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살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열등한 동물 진족으로부터 도망쳐서 북쪽으로 여행하기로 마침내 결정하게 된 일련의 합의 중에서 첫 합의였지만 이들은 이로써 인간 종족을 설립하게 됐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조그마한 이두 미개인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었으나 이들의 정신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며 이들의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줄 수 없었다. 그러나 행성 기능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생명 운반자인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과 함께 쌍둥이 인간을 북쪽으로 그리고 털이 많고 부분적으로 나무 위에서 사는 무리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쌍둥이는 총명하게 선택하는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주했고 우리가 감독함으로 말미암아 외딴 지역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이동했고 영장류 부족들에 속하는 열등한 여러 친족과 섞임으로써 생물학적으로 퇴화될 가능성에서 벗어났다. 이들이 고향 삼림으로부터 떠나기 직전에 긴 팔원숭이들의 습격을 받아서 이들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그 어머니는 이들과 같은 영리함은 갖지 못했지만 자손을 위하여 포유류가 갖는 높은 차원의 훌륭한 애정을 지녔고 굉장한 그 쌍둥이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대담하게 바쳤다. 또한 어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지원군과 함께 도착해서 침입자들을 쫓아낼 때까지 적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쌍이 인간 종족 설립을 위해 친척으로부터 떠난 직후에 이들의 영장류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비탄에 잠겼다. 다른 자녀들이 음식을 가져와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영리한 자식을 이렇게 되자 평범한 동료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듯 했으며 그리하여 숲속에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적대적인 긴 팔원숭이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아 죽었다. 6. 인간 정신의 진화. 유란시아의 생명 운반자인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명 원형지를 지구에서 물속에 심었던 날부터 주의 깊게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과정을 지내왔으며 정말로 지성적이고 의지를 지닌 존재들이 자연적으로 처음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과 최상의 만족감을 누리게 됐다. 우리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유란시아에 배정된 7보조 정신 영위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쌍둥이의 정신적인 발달 과정을 구경하고 있었다. 행성 생명체의 긴 진화 발달 과정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이 정신 사역자들은 점차 우수해지는 동물 피조물에 연달아 확장하는 두뇌 수용력과 접촉하는 역량이 늘어나는 것을 항상 등록해 왔었다. 원시 동물 생명체의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습성에서 처음에는 직관 기질만 작용할 수 있었다. 더 높은 유형들이 분화됨에 따라 이해 기질이 그런 피조물에게 여러 관념을 자동으로 관련시키는 재능을 수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우리는 용기 기질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진화하는 동물들은 보호하고 싶어 하는 미숙한 형태의 자아의식을 실제로 개발하게 됐다. 포유류 집단들이 출현한 후에 우리는 지식 기질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고등 포유류가 진화함에 따라서 조언 기질이 작용하게 됐는데, 그 결과로 군집 본능이 자라나고 원시 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시조 포유동물과 중간 포유동물과 영장류로 발전되면서 처음 다섯 보조체가 더욱 이바지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가장 높은 정신사역자인 나머지 두 가지는 유란시아 유형의 진화 정신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적이 결코 없었다. 쌍둥이가 10살 정도 된 어느 날, 경백 기질이 쌍둥이 중에서 처음에는 여자의 정신과 그리고 잠시 후에는 남자 쪽의 정신과 접촉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해보라. 우리는 인간 정신과 아주 유사하게 된 어떤 정신이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알았고, 약 1년 후에 이들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집에서 떠나 북쪽으로 가겠다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목적이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그때부터 지혜 기질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이두인간 정신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일곱보조 정신영이 즉시 새로운 체제로 활성화됐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으며 오래 기다리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됐으며, 유란시아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진화시키려고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던 것이 바야흐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았다. 7. 인간 거주 세계로서 인정받음.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그 쌍둥이가 도망친 다음 날 정오에 유란시아의 행성 수신 초점에서 우주회로 신호를 처음으로 시험하는 섬광이 발생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떤 굉장한 사건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흥분했지만, 이 세계가 생명을 실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행성의 지성 생명체에 대한 승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보될지 전혀 짐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긴장감 속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됐다. 그 쌍둥이가 가출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리고 생명 운반자 단체가 떠나기 전에 초기 행성 회로를 설립하는 네바돈 전사장이 도착했다. 이날은 유란시아에서 중대한 날이었는데, 작은 집단인 우리는 우주통신이 이루어지는 행성 극점 근처에 모였고, 지구에 새롭게 설립된 정신회로에 대하여 살빙톤으로부터 첫 소식이 접수됐다. 그리고 천사장 단체의 최고 책임자가 구술한 이 첫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잘 있었느냐? 의지를 지닌 존엄한 정신이 유란시아에 실존하게 됐다는 신호가 네바돈 본부에 등록된 것을 축하하면서 살빙톤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샘에 큰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확실히 전한다. 그 쌍둥이가 열등한 선조로부터 북쪽으로 도망쳐서 자기 자손을 격리시키려는 목적의식 있는 결정이 감지됐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정신이 곧 인간 유형의 정신이 내린 첫 결정이었고, 이를 인정한다는 이 첫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통신 회로가 자동으로 설치됐다. 이어서 이 새 회로를 통하여 에덴시아의 지고자로부터 축하 인사가 도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설치했던 생명체 원형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간 진보에 속하는 직무에 끼어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생명 운반자들이 행성 진화 계획의 자연적인 외부 작업에 멋대로 기계적으로 항상 끼어든다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환경을 조종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 원형지를 보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있었으며, 보통과는 다른 관리체제이기는 했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언젠가는 중단되게 돼 있었다. 그리고 지고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 사타니아 체계의 주권자인 루시퍼로부터 아름다운 메시지가 행성에 비로소 도착했다. 이제 생명 운반자들은 최고 책임자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들었고 예루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루시퍼가 보낸 이 메시지에는 유란시아에서 생명 운반자들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사타니아 체계에서 확립된 대로 네바돈의 생명체 원형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기울인 어떤 수고에 대해서든지 장래에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면제시켰다. 살빙톤과 에덴시아와 예루샘에서 온 이 메시지들은 생명 운반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행성을 감독하던 일이 종결됐음을 정식으로 표시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근무했고 오직 일곱 보조 정신영과 으뜸 물리 통제관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의지 곧 경배들기와 상승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행성의 진화 피조물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업무가 완료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우리 무리는 떠날 준비를 했다. 유란시아는 생명 변경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 운반자들 중에서 상급자 둘이 12보조원과 함께 남아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으며, 나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로서 선정됐고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에 남아있다. 유란시아가 네바돈 우주에서 인간 거주 행성으로서 정식으로 인식된 것은 서기 1934년으로부터 정확하게 993,408년 전이었다. 생물학적 진화는 존엄한 의지를 지닌 인간 수준을 다시 한번 성취했으며 606번 사타니아 행성에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한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